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지 하나님이 되지 않았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지 하나님이 되지 않았음을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도는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 자기의 느낌과 생각과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그 가인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서 다니엘처럼 굳게 결단하고 바른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알리신 것처럼 죄의 욕심은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욕심과 느낌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온 인류가 물로 인해 죽는 심판을 받은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아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좀 과거보다 발전하고 삶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더욱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돼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탄의 그 목적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욕정대로 살겠다고 또 고집피는 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는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초기 시대는 사실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겠죠. 홍수 1년 만에 다시 지면으로 나왔을 때 모든 자연세계가 그렇게 급속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부터 어디에서 다시 발전의 틀을 만들고 이제 번성하는 인류로 회복될 것인지 그러니까 많은 존재의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와는 다르게 이 재창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 그러니까 동물까지도 먹이를 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구의 역사를 볼 때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시대마다 항상 영웅들이 나오죠. 영웅들은 뭡니까? 항상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에 나와서 그 위기로부터 대중들을 구해내고 그렇게 극복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홍수 심판의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인류가 생존해야 되는 심각한 때에 그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었는데 아마도 창세기 10장을 근거로 볼 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뭐 성경에는 이 사람이 영걸이다, 뭐 용사다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에게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거의 뭐 그냥 신처럼 또 받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극도의 칭찬과 존경과 존중을 표하고 그런 극적인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구하여 평화를 준 것에 대해서 막 극대화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고 심하면 그런 존재를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좀 보십시오. 특히 이제 국가대항 경기 같은 데서 막 지고 있다가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 뭐 엄청나죠. 국가의 영웅이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떠받들고 막 온 나라, 그냥 온 군중들이 막 그 사람을 우상의 자리로 막 올리잖아요. 아이돌의 자리로 막 올리는 걸 보잖아요. 사실 뭐 그런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라 특히 전쟁과 같은 이 국가적 위기는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실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웅들,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죠. 그러면 혹시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해도 지금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이런 이것이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우심이었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종되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찬양을 막 주변에서 들으면, 뭐, 자기는 겸손하다, 겸손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위기를 맞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그런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돌변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는 그 TV 스타들, 특히 아이돌들처럼 어린 나이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신을 좋아하고 드높여주는 사람들, 뭐 팔로우가 뭐 몇천만이다, 몇억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겸손하게 그렇게 해도 결국 스스로를 드높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꾸 자기도 모르는 그 교만의 꼭대기 절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은 겸손한 척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이 이제 폭로될 때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무조건 최고로 삼아주는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즐기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군중들 위에 서서 당연히 자기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 인식받아야 되는, 인정받아야 되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을 보죠. 그래서 뭐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고 영수증 사인해달라고 그래도 마치 자기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그냥 그 스타 사인을 받으러 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실제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라는 걸 잊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해낸 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들이 이제 대신하고 그 영광을 독차지하며 인간들 위해 우뚝 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결국은 그런 인기의 꼭대기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뭐 나이가 먹어서든 어떤 이유로든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는 정말 거의 뭐 정신병 수준에 이르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거고 그 자리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고 그 자리가 자기의 영광의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똑같은 그런 이런 모습의 그 고대 버전이 바로 왕들이 아니었을까요? 고대 시대의 왕들. 그 과거 역사를 보면 국가를 그 주변국의 위기로부터 막 구하면서 나라를 그 일을 구원하는 아주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적극적 지지를 받고 마치 저들을 구할 슈퍼맨처럼 추앙받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국민들이 아직도 뭐 한 7, 80%가 그를 추앙한다고 하니까 스스로가 마치 이 나라의 무슨 구세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제3세기에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교만해져서 스스로 직접 이제 신이라고 하거나 뭐 신의 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저들 스스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들을 써가는 거죠. 오늘날도 어떤 대통령이 뭐 잘한다 뭐 이러면 막 거기다가 막 신화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강도의 차이가 있을진 모르나 결국 똑같은 원리 속에서 그렇게 지내가고 있는 게 인간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결국 신과 같은 위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역사들이 그 인간 세계 속에 계속 있었어요. 이게 고고학을 통해 드러나고 발표되는 그 수메르 문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나오는 기록들을 봐도 그게 그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수메르 시대의 그 왕들의 경우 스스로를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신과 통하는 사람, 신과 중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이라는 왕 뒤를 이었던 나람신 같은 사람은 인류 최초로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그 고고학을 통해 발견된 그 기록들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다라고 했던 나람신 같은 존재나 신과의 중재자다라고 했던 수메르 왕들이나 사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신처럼 저들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다스리고 찬양받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사탄의 짓거리가 그대로 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생기는 그런 일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기록을 통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몇 가지 근거들, 뭐 창세기 10장이나 뭐 역대상 1장, 미가서 5장 같은 그런 것과, 그리고 고대 이제 고고학을 통해 발견되는 역사적인 근거들, 또 유대인들의 그런 자료들, 이런 걸 볼 때 이 노아의 3대 손자였던 니므롯, 니므롯 함의 자손 혈통이죠. 이 니므롯을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항한 첫 모반의 주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는 부족하지만 창세기에서 함의 족보를 다룰 때 보면 이 니므롯에 대해서만 그런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다, 정복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성경 버전과 주석을 따라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는 잔인하고 난폭한 전쟁광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며 고통을 주는 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니므롯 할 때 님 플러스 마랏 이렇게 붙은 합성어인데, 님이라는 게 높은 사람, 마랏이라는 게 반역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사람에게 반역하다, 그게 니므롯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록 이제 짧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역사 기록과 각 나라에서 전해지는 그 이 고고학에 의한 그 어떤 자료들, 전선들을 참고해 볼 때 바벨탑 사건은 분명히 이 니므롯과 연관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런 짓을 한 것처럼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에 니므롯이 했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참 심각한 사건입니까? 로마서 5장 10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 그 시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선악과라는 그 금단의 열매를 손에 대고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 죄와 사망의 길로 빠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수로 이제 이전 인류가 멸절되고 새롭게 창조된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실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이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었으나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던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그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신을 창조해냄으로써, 자기들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인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떠나서 자기들 욕심대로 걷는 그 가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니므롯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처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분리되면서 이 일들, 이 우상숭배권이 생기면서 결국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언어가 분리되면서 이제 열방으로 흩어졌죠. 모든 이 사람들이 언어를 따라.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족속들의 전설 속에 그 원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이 첫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흩어진 그곳에서도 바르게 되돌이킨 게 아니라 이 똑같은 니므롯과 같은 짓을 범하면서 각종 우상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 기록들, 현재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는 고대 여러 문명권의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보면 니므롯은 거의 신으로 추대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BDB라고 하는 그 히브리 영어 사전에서 니므롯하고 찾아보면 아예 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예로 마르둑, 또 고대 바벨론의 신, 태양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 기록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런 고대 시대 왕들이 하나님을 버금가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런 결과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시대에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니므롯과 같은 그런 음모와 그런 욕심 속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의 주도권은 니므롯과 같은 함족 계열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과학적 발굴에 의해 이제 발견되는 역사를 보면 그 후에 이제 셈족 계열이었던 아카드 제국이라는 게 들어서게 되는데. 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경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세계의 그 고대 역사입니다. 그 함 족속들이 좀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었는지 그 고대 비옥한 땅이라고 한 초승달 지역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배우는 그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 그리고 시리아 가나안 이집트로 연결되는 이걸 중심으로 거의 다 이 함족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소출들을 먹고 살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먹고 살 뿐 아니라 잉여 식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사람들이 배부르면 하는 짓들을 하죠. 본능적 욕구를 따라가고 욕정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치를 신으로 높이고 이상한 신화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당연히 신으로서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짓 술수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시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이교도 우상 숭배의 기원 자료들을 쭉 찾아 올라가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인류 최초 문명인 수메르 문화 풍요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함족 계열로부터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과 연관해서 본다면 그런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함족 속의 니므롯과 같은 이 존재고 그리고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각 민족 문화 가운데 전승되는 뭐 신화, 전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그 니므롯의 아내로부터 이것이 또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과 그 아내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뿌리를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각 세계의 여러 우상들의 뿌리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독창적이질 않아요. 왜냐? 다 이 니므롯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들을 볼 때 이걸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방한 신화들이나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짓 우상, 그런 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온 세계로 그렇게 퍼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바벨탑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한 건축적 도발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탑을 좀 높이 쌓았다고 하나님이 그 놀라가지고서 내려와서 이렇게 높은 이 건물을 누가 쌓래 이러면서 전능한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의 언어를 다 혼잡시켜가지고 다 흩어버리는 여러분 그렇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봐서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탑은 하늘을 치솟는 그런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모든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조종하며 그 하나님 대신 그가 신인 것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바로 바벨탑이었다. 그 의도가 바벨탑을 쌓은 거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세계사 여러 자료를 통해 보여지는 그 뭐 지구라트 같은 그런 이 건축물들을 보면 높지 않거든요. 거긴 결국은 뭐냐? 그 우상에게 뭐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나 그런 흔적이나 또 예, 보면 씨족 사회부터 나타나는 이 신정일치, 그러니까 재정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고대의 그 과거 사회 정치 체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세상적인 견해로 이 재정일치라는 게 뭡니까? 가장 오래된 정치 방식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 4대 문명이 시작하기 이전에 씨족 사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재정일치의 통치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유질을 가진 이 사람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극단적인 어떤 강한 설득 또는 강한 협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 협박은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협박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 강하게 딱 땡기는 그걸 스스로 욕심을 쫓아가게 해야지 이게 인간들이 조종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든 그 감각기관, 영적 감각기관에서 그런 그 이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가 이상한 것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항상 발생하는 게 뭐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이고 뭐고 다 그냥 뭐 약한 짐승 짓밟듯 살인하고 짓밟는 포악한 권력을 휘두르던가. 근데 이런 정권은 절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신비한 우상과 신화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고 그런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심취하게 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올무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의 우상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투를 보면 전부 다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가 불안한 거를 붙들고 좀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거를 자꾸 건드려 놓으니까 한번 건드려지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에 갇혀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목사가 됐든 어쨌든 중간에 있는 신과 뭐 사람의 중간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래가면서 돈 받아먹고 돈 챙기고 갈고 그들의 그냥 모든 걸 다 뺏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불안한 심리를 잘 이용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조작하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통해 보여지는 왕국의 역사와 그 왕들의 그런 행적들을 보면 결국은 다 똑같아.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명하셨던 그런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명한 게 아닌데 결국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악과를 다시 먹는 흔적, 바벨탑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를 보면 성경과 이제 연대적인 어떤 그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역사 그 어떤 이 연도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이 전개되는 정황을 보면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과 너무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 발견된 과거를 통해 성경에 말씀하는 그 역사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과거의 것으로부터 드러난 뭐 발굴품을 통해서 나름대로 과거를 추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추측이 빗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사람들이 남긴 것을 근거로 유추하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홍수 이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 역사로 흘러들어오게 됐는가라는 그 발자취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과 더불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런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과 또 잘 연결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만과 교만과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며 다른 이들을 낮추어보고 자기를 옳다 높이며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당연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순수함과 선하게 살고자 함과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비록 본능적인 욕심을 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순수해서 경쟁심 없이 남을 돕고 함께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제 다가와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점차 이 아이들이 변해지기 시작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 배운 게 아닌데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들로 변질돼가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단정하기 힘드니다만 아이들의 시기에서부터도 어쨌든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그런 본능들을 잘 드러나지 않고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길을 걷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거나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언제라도 그 본능, 그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웃고 짓밟고 무시하고 짓누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 잔인해지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말씀 따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다가 급기야 너를 집어삼키고 모든 걸 집어삼키고 말 거야 라고 했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문득문득 올라오는 교만하고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르고 온전하게 다스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전능자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만든 감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지지할 그런 우상들을 찾고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요 바벨탑의 사건이 돼서 결국 우리를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니므롯이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로 피조물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경고의 사건이다. 그런 이 기록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그런 인간이기에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예배자로 서서 그 말씀이 이끌어지는 곳으로 나를 바르게 잡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다운 열방의 제사장다운 여러분 그런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존재임에도 마치 내 스스로가 그렇게 신이 된 것처럼 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웃으며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잊지 않고 더욱더 힘써 주의 말씀에 겸손한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의 반역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노골적으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인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계 속에 나의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더욱 말씀으로 겸손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길로 동행하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